오늘 말씀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룰 수 없어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TV 드라마 자주 보시죠? 저는 자주 봅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들이 시청자의 마음과 눈을 빼앗으려고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임팩트하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이 사랑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저지하려는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얽혀서 이 사랑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바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더 멋진 사랑이 있었을 텐데, 더 멋진 세계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후회 섞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마치 유대교인들이 이 율법의 환상, 옛 언약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약속과 또 삶의 승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월 달을 접어들어서 12월 1일부터 저희가 목사님들께서 히브리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죄를 이기도록 능히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우리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다. 너희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지 않느냐? 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기독교는 이단이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 있다.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보석과 같은 언약이 있다. 이런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죄 문제를 중보할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또 죄 문제를 들고 나아갈 성전이 없습니까? 죄사함을 주는 제사가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그런 성도들일까요? 자, 오늘 8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대제사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저기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 왜 나오셨을까?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저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다라고 번역한 에코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그 단어의 뜻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다, 소유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 핵심 포인트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의 풍랑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가치들로 인해서 이 신앙이 미련해 보이고 때론 의심하고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힘든 현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역시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 있다, 이건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소유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자, 그 예수님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누려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 저는 또 지난주에 이 찬양이 좋더라고요. 계속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거든. 화요일 날 새벽 설교하면서 그 전날 하나님 내일 설교 뭐 할까요? 하다가 이 찬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1절만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거든.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죄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귀고 교제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생과 환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순간순간 그 유혹을 당했겠어요.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 아,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였던 것 봅니다. 이 천부장이 고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사도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바로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오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디 곁에 서서요?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조차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고 곁에 보면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일대일을 하셨거나 제자반을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이 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권능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이 정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보좌 우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거기로부터가 바로 이 보좌 우편이에요.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기 전에 누구를 본지 아시죠?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거로 그 본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곧 우리를 신원하시려 오실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절망합니까? 왜 항상 좌절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시시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미움을 극복할 수 없는 분, 나의 불안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사탄의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또 잘 살아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걸러주신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네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왜 장막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참 장막, 성소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이 진짜 참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세운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너무 낡아지고, 아니 뭐 이제는 너무 낡아지고 모두 새어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이 통곡의 그런 벽만 남아있고 모두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세운 장막은 모두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참 장막은 완전한 그런 것입니다. 그 성소 참 장막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이 성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왜 히브리서가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로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몸을 드려 피 흘려 제물을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신을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우리는 쉽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답변하면은 성경의 깊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장막에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소에서의 그런 제사야말로 참된 제사다. 땅에서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들의 원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모형이라면은 예전에 뭐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형은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원형은 하늘 성소, 참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참 장막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땅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은 불완전한 것들하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무엇을 보고 지으라 성전을 지었습니까? 장막을 지었습니까? 하늘, 그 내게 보이던 모세에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무엇인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참 성소, 참 장막이 하늘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장막, 성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본떠서 지은 것이 땅에 있는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의미로 본다면은 바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지금도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땅의 장막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형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늘 성소, 참 장막을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참 장막에 계신 곳, 그곳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의 효과가 지금도 계속 있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